B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제주항공 여객기가 29일 오전 한국 무안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나 179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편으로 착륙 중에 활주로 외벽에 충돌했습니다. 항공기 기체는 충돌 후 꼬리칸을 제외하고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전체 탑승객 181명 가운데 승무원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 1시 30분께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께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 시간에 착륙하지 못한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이 사고 항공기의 착륙 직전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는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고 23일에서 27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총리 기치를 비롯한 내각 당 조직 인사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내각 총리가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되고 부총리의 군 출신인 김정관이 기용됐습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됐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하눈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떠나라고 이스라엘군이 29일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반군이 로켓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가 재조직하는 것을 막으려고 거의 세 달 동안 작전을 펼쳤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가자 북부의 베이트 하눈과 자발리아, 베이트 라히아 내 많은 지역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면서 가자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폐쇄된 완충지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29일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시의 비상서비스는 이들 지역에 갇힌 사람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격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북부 아두안 병원을 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 병원을 이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 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가 러시아가 떨어뜨렸다고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29일 주장했습니다.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러시아가 여객기 추락 원인을 숨기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러시아 측에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 28일 사과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비극적 사건이었다며 알리에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25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러시아 그로즈니로 가다 항로를 변경해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8명이 숨지고 29명이 생존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몰도바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러시아 가스프롬사가 28일 발표했습니다. 몰도바 총리는 이를 압박 전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스프롬은 성명에서 이번 조처가 몰도바 측이 부채 조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고 회사가 가스 공급 계약 취소를 포함해 추가로 조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처는 동유럽 나라들이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지나가는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가스의 흐름을 며칠 안에 중단할 예정입니다. 도린 레치안 몰도바 총리는 페이스북에 에너지 공급원을 계속 다원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는 1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정책 차관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온 엘브리치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지명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 공백 상태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기자, 함지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2기 행정부 국방차관에 엘브리치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명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콜비 지명자가 과거 VOA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we need to be more accommodating of serious moves by our allie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콜비 지명자는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적으로 핵 확산을 옹호하진 않지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이 왜 콜비 정책 차관 지명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발언인데요. 윤 기자, 콜비 지명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한 건가요?
예, 콜비 지명자가 그동안에 VOA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니까요.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 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의 핵 무장도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핵 무장에 나서도 미국이 제재해선 안 된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굉장히 파장이 클 수 있는 발언들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과는 굉장히 그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물론 콜비 지명자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시점이 이 트럼프 집권 1기에 국방부 부차관보직에서 물러나서 민간연구소에서 재직 중에 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복귀한 이후에도 이런 정책을 실현에 옮기려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콜비 지명자가 현직에 있을 때 미국의 국방전략 수립에 깊숙이 관여해 왔고 또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국방차관은 국방부 3인자가 아니겠습니까? 서열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특히 국방전략을 입안하는 그런 핵심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콜비 지명자를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2018년에 미국의 국방전략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의 국방 분야에서 핵심 보좌 역을 해왔습니다. 수행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비 장관이 앞으로 이 자신의 그 관련 발언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임명 자체가 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외에도 북한 비핵화, 주한미군의 역할, 미한 핵협의 그룹 등에 대해 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걸로 아는데요. 함 기자, 콜비 지명자의 관련 발언들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지명자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고 또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견해를 밝혀왔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해야 하고 주한미군도 중국에 대응하도록 재편돼야 한다는 발언이 주목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BOA 워싱턴톡에 출연해서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응하기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거론하면서 이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이나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중국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 콜비 지명자의 이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또 지난 2023년 미국과 한국의 핵 협의 그룹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 확장 억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 이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북한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말하는 건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콜비 지명자의 이 같은 발언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그동안에 보도한 것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당선인의 직권 2기 요직 인선에서 특징은 충성파를 기용하는 점, 그리고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인사들을 발탁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인선, 특징적인 인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고위 참모들의 반대로 그 자신의 생각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의식한 조치다. 이렇게 언론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2기 인선에서 아예 배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두 사람은 사실 북한 문제라든지 주요 현안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그 후보의 견해와는 다른 생각을 그동안에 밝혀왔던 인물들이었거든요. 자, 그런 거를 보면 지금 경험은 적더라도 충성을 다하고 또 굉장히 자신과 국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두드러지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대표적인 겁니다. 40대 초반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국가 안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콜비 지명자가 관심을 끄는 거는 국가 안보 전략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말하자면 대외 문제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인선이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국방부 정책 차관이 국방부의 3인자, 서열 3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관급인 콜비 인선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만큼 중국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대한반도 전략 등에서 콜비 지명자의 의견이 핵심적으로 그 정책에 반영될 것임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콜비 차관 지명을 계기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모색할까요?
물론 알수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또 없긴 때문인데요. 그러나 몇 가지 유추해 볼수 있는 상황은 좀 있습니다. 최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서울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때 미북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이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이 북한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조 장관이 해석한 것으로 또그 인식이 됐는데요. 이 그레넬 특사는 과거 미북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주목되는데요. 반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에 관심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다뤄야 할 사안이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 우선순위로 높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화 제안을 했을 경우에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어떤가요?
예, 사실 이 북한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대선 승리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기 집권 1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기가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만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북 대화를 제안할 경우에 북한이 그다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화의 여건은 집권 1기 때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한결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무엇보다도 일단 대미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크게 낮아졌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죠. 왜냐하면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심화되면서 미한일, 대 북중러 이런 이 북방 삼각과 남방 삼각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한이 상당 부분 외교적,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강화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우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금 이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군사적 밀착이 굉장히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추후에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고 해도 그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때와는 상당히 다르게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아직 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갈수록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우선 더 어려워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와 좋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굳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할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김정은의 이 전략적 셈법 속에 미국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트럼프 당선인도 이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이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요. 물론 이 북한 문제가 복잡하다는 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다는 것인데, 그래도 이 북한의 그 러시아 전쟁 수행 그 지원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이 그만큼 북한의 이번 참전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추후 이 북핵 협상에서도 이 영향을 좀 미칠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해석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에는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인데요.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 목표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제임스 리시 의원이 내정돼 있고요. 군사위원장은 로저 워커 의원이 위원장으로 각각 내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두 의원은 전부 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 배치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 내에 그핵 무장, 자체 핵무장 내지는 미국의 전술 핵 배치를 다시 추진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한국의 조야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인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북한도 그 스스로 이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는 꿈도 꾸지 말라라는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언급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원에서 이 외교위나 군사위의 요직에 배치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협상은 더 이상 성사가 어려울 그런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중간 단계를 거론하는 당국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일단은 군축 협상 형식의 그 대화로서 실마리를 터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었는데요.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의 역할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콜비 지명자의 인식은 트럼프 당선인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콜비 지명자는 과거 주한미군의 주 임무가 중국 억제로 전환돼야 하고 또 북한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맡아야 한다. 뭐 그런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 트럼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 통해서 여러 차례 한국이 부유한 나라고 우리가 왜 다른 나라를 방어해야 하느냐. 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꽤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이는 당장 그 미한동맹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한국의 안보가 이 북핵 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우려로도 좀 이어집니다.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콜비 지명자의 인식과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인식이 이런 면에서 좀 일치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콜비 지명자가 이 국방장관과 일을 해야 하고 또 미한동맹의 관계를 결정하는 이 기본 틀과 이 정책 변수 안에서 일해야 하는 만큼 이처럼 큰 정책 변화에 있어서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이 미한동맹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뭐 그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최근 내년이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서 결정적 시점이 될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분석이 나온 건지 궁금한데요.
예, 그 영국 매체 그 관련 보도는 내용이 그런 것이었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복귀하는 그것을 계기로 미국의 정치 상황이 한반도를 보는 그 정치 상황이나 시각이 많이 달라졌고 그런 그 달라진 시각은 현재 한국민 들로 하여금 이 자체 핵개발 필요성을 그 주장하고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사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독자적인 핵 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거의 70%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트럼프 당선인은 이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가령 주한미군 하나를 보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금보다 거의 10배, 20배 많은 100억 달러 정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든지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의 중요성보다는 미국의 그 국익,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이 한국 내 핵무장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영국의 매체가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사태로 연기됐던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I do want to just underscore here clearly our strong confidence in the ROK.
캠벨 부장관은 지난 23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과의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강한 신뢰와 한국의 민주주의, 헌법 규정에 대한 굳은 신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며 최근 한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대화 상대와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고 밝힌 입장인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이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러면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사실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탄핵 그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고요. 이제 경제부총리가 다음번 그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건데요. 한국의 그 헌정사상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된 사태였죠. 미국은 사실 이 한덕수 권한대행 이후에 들어선 체제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할 겁니다.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체제였던 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또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에 같은 가치로서 공유해왔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과도체제가, 과도기가 헌법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동안의 계엄사태 이후에 미국이 일관되게 한국에 보냈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 미한동맹의 외교안보 관련 논의가 연기됐던 이유는 뭘까요?
네, 미국과 한국은 외교안보 그리고 경제를 비롯한 민관 행사도 줄줄이 취소했는데요. 당장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습니다. 미국 측도 비상계엄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도 또 아마 미리 전달받지도 못했을 것으로 아마 예상되는데 따라서 이런 일로 인해 추가로 조정해야 할 일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 연기가 불가피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풀이됩니다. 연기된 논의 일정 중에는 그 서울에서 예정됐던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있는데요.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계엄 논란으로 이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등 어쨌든 정상적인 회담은 어려웠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 탄핵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내 이 정부 조직 체계에도 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또 이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진 그 첫 며칠 동안은 이 한국 내 이 과격 시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외교 안보 논의가 연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이 사실상 연기됐던 회의가 이 재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다음 달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위한 일정을 현재 조율 중입니다. 또 미한 해협위 그룹 NCG 회의가 그리고 또 미한 해협위 그룹 NCG 회의와 한국 정부가 물밑에서 추진해온 미한일 3국 협력 사무국의 이 서울 설치 등이 외교 사안의 이 실무 절차가 제기되는 것도 현재 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미한 핵협의 그룹 회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예, 사실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임기는 이제 3주 남짓 하지 않습니까? 시간상으로 봐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핵협의 그룹 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태고요. 이제 그 캠벨 부장관이 언급한 핵협의 그룹 회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은 사실 바람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의 핵 협의 자체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그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은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콜비 정치 국방부 정책 차관 지명자의 발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콜비 정책 차관 지명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 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사실 핵 협의 그룹을 계속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과 한국의 윤석열 정부 간에 이뤄졌던 여러 가지 협의, 논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원안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일 3국 간 협력에 상당한 공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난해 8월 세 나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이를 명문화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3국 간 협력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의 좀그 의견을 좀 들어보면요.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미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이 같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새 행정부도 이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이 고토 시오코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고 또 3국 모두 억지력 유지를 원하고 이 불확실성을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이를 트럼프 당선인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국 정상들의 의지이기도 한데요. 뭐 그렇다 보니 트럼프 당선인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것을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3국 공조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을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개별 지도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목격해온 3자 협력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3국 차원의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스나이더 교수는 한일과 협력하는 대신 시진핑과 직접 거래를 맺을 수도 있다면서 미한일 3국 협력에서 미국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예, 사실 이 한일 관계 전망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보다는 이 한국과 일본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한국 내 이제 정치적 상황과도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느냐, 그래서 파면이 되느냐, 아니면 복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크게 달라질 사안인데요. 인용이 기각,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복귀한다면 사실 한일 관계는 현재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그래서 한국 내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그 한국 정부가 그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나 인식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지금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해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판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이 사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었거든요. 이런 과거사 문제를 다시 한일 관계의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면 한일 관계는 다시 냉각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국 내 정치 상황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의회 상원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소식 알아봅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상원 의결, 왜 무산된 건가요?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상원에서든 하원에서든 의회에서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원은 일찌감치 이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다만 상원에서는 이것이 이제 연말에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도 안건으로서 상정되거나 표결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동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제약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미 의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어든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그몇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 문제는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그리고 중동 사태, 이런 굵직한 대외 정책 현안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한 문제, 인권뿐만 아니라 이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상원에서 재승인 법안이 다뤄지지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된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이 법안은 다음 의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상정되고 처리돼야 되는 상황이 된 그런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이 탈북민 보호를 목적으로 이 정부와 비정부 기구들의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 온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 촉진을 좀 지원하고 또 중국 정부가 이 북한 난민 강제 송환을 즉시 중단하도록 좀 요청하고 있고요. 또 유엔 난민기구에 그 중국 내 북한 난민에 대한 이 방해 없는 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정부는 반동 사상 문화 탄압법과 이 기타 억압적인 법률, 규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을 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재승인안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또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북한 인권법은 2004년 제정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에 걸쳐 총세 차례 재승인됐지만 2022년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올해 재승인 법안은 이 공화당 소속 영김 하원 의원과 민주당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는데, 물론 무산되긴 했지만, 기존 북한 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다, 이런 지적도 들립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사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해서 사실 그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또 상당히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에 대한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압박, 이런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한 이런 압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대외 정책 현안들, 특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그 중동 문제에 쏠려 있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미국의 그리고 서방 측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북한 인권 문제뿐 아니라 북한 문제 자체에 대한 말하자면 우선순위를 상당히 낮게 만들고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엘브리츠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됐다는 소식,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한 소식, 그리고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의회 상원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함지아 기자, 진행해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세 편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안에 차별받는 계층을 생각해보고 또 인권 상황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목적의 영상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NKDB 북한 인권 애니메이션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날 살아 돌아온 망자는 증언했다.
협정에서 포로 교환할 때 남쪽에서 8만 명이 갔는데 포로 협정에서 8,343명이 돌아오고 마무리됐다.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지.
북한 인권 라키비움에 공개된 세 편의 북한 인권 애니메이션 가운데 국군 포로 애니메이션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에 설립돼 북한인권 피해자를 조사, 기록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조금 더 많은 대중에게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는 중요성을 느껴 북한인권과 관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얘기 북한인권정보센터 안하영 연구원에게 들어봅니다.
세 가지를 만들게 되었는데 북한에서 차별 계층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조명하려고 북한 국군포로 분들과 북송 재외교포 분들을 우선은 영상 주제로 다뤘고 또 강제북송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강제북송된 분들의 증언을 들으면은 그 가족분들이 감시를 받고 차별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서 북송 재외교포 국군포로의 주제와 같이 함께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금까지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어왔는데요. 애니메이션으로 이 북한인권 문제를 조명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까지는 대학생 청년들에게 이거를 좀 알리는 게 중요하다 해서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는데 조금 더 어린 연령층에게도 이 얘기를 이제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북한인권 주제가 조금 어렵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 조금 더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4편의 애니메이션 모두 이 센터의 연구원이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했고요. 또한 센터 내부에도 이 분야별 전문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문받고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하영 연구원은 그 중에서도 강제북송 콘텐츠를 담당했는데요.
내가 탈북을 한 이유는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체포된 후 나는 끔찍한 일들을 겪었고 또 목격했다. 중국에 살고 있던 나는 누군가의 밀고로 새벽에 갑자기 체포돼
그 저희 센터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권 침해 중 하나가 강제 북송에 관련된 피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이제 강제 북송이 됐다 이런 거는 많이 보시는데 그것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많진 않더라고요. 이제 TV에서 이제 증언을 하시고 하는 내용들은 있는데 간략하게 직관적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중국에서 강제 북송 되신 분들이 보위부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심각한 상황인지까지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방식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림체를 설정하는 작업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애니메이션 작가님한테 이런 시나리오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세요 했는데 너무 보기가 되게 힘든 그림이 온 거죠.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거부감이 들어서 클릭조차 안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은 저희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뭐 인권 침해를 약화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충분히 이제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 심각한 것을 인식하되 그림이 너무 이제 보기 힘들 정도는 아니게 초중 고등학생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게 좀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 애니메이션이 완성됐고요. 이 밖에도 센터의 김래진아 연구원은 북송제일 한인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은 북송제일교포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NKDB 들어오기 전에도 저도 몰랐던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지나서 일본에 남아 계시는 제일교포들의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차별받으셨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가셨는데 북한에서 적대계층으로 또 차별받으셨고 또 탈북해서 나오셨는데도 탈북민으로서는 또 차별받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거운 이 얘기를 또 팩트에 맞게 전달할까 그거에 중점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북송제일 한인 애니메이션의 주제는 희대의 사기극 지상낙원의 함정입니다. 김영구원은 이 콘텐츠를 통해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런 피해를 받은 그룹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우선 먼저 알리고 싶고 그 숫자 지금 93,340명이라고 집계되지만 사실 그 이상일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북한을 상대로 고소를 하셔서 승소하셨어요. 그런 피해를 어떻게든 사실 규명을 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계속 있다는 것도 알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북송제일교포 출신의 탈북민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시간이 모자라다 해야 되나? 더 이분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한국전쟁의 여파의 피해자분들이신 거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이러면 그 관련된 피해자의 목소리들은 점점 잊혀져 가니까요. 그래서 더 빨리 조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북송제일 한인 애니메이션에는 북송제일교포 협회의 이태경 회장이 직접 참여해 내레이션 했는데요. 그 현장음과 함께 참여 계기부터 들어봅니다.
1960년대 북송사업을 일본과 북한에서는 기국사업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북송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북송제일교포 피해자들은 멸로하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법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고 또...
북송교포, 젤교포 북송의 역사를 남기고 다시는 이와 유사한 반인륜적이고 육의 옥류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대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인도적 사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젤동포 북송사업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회장은 북한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끝에 탈출한 북송사업의 피해자입니다. 그 자세한 얘기도 들어봅니다.
북송사업은 1959년 12월 14일 첫 북송이 시작되어서 그때 당시 북한은 전후 복구 건설의 인력을 젤동포의 북송으로 보충하려고 했고 사회주의 우월성의 선정용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또 생활수급자의 축소와 치안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은 지상낙원, 무상치료, 무료교육, 이런 사회주의 넓은 품에 안겨준다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북송된 다음에는 반인륜적 독재 속에서 인생을 갇혀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 45년을 독재 체제를 체험한 나는 창살 없는 감옥, 지상 지옥을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회장은 올해가 북송 65주년이 되는 해라며 북송제일 한인 1세들을 하루빨리 귀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9월 달에 김정은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4, 50년의 감시와 탄압, 독재 감옥 같은 곳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제소했으며 재판 판결에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1억 원의 손배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송젤교포 우리들의 승소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에 대한 한을 풀어드리는 데 일조했다는 자그마한 의무감이었으며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더불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상 속 사례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지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안하영 연구원은 이 콘텐츠가 통일교육 현장에서도 더 활발히 활용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사실 분단이 길어지면서 젊은 층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인식도 적고 북한에 대한 인식도 이제 북한 주민이랑 나눠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통일 교육 자체도 적어지는 걸로 저희가 이제 느끼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 콘텐츠가 그동안 부재했던 통일 교육과 그중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조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북한 인권이랑 관련된 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면은 북한 인권 교육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한국 제주항공 여객기가 29일 오전 한국 무안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나 179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편으로 착륙 중에 활주로 외벽에 충돌했습니다. 항공기는 충돌 후 꼬리칸을 제외하고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전체 탑승객 181명 가운데 승무원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 1시 30분께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께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 시간에 착륙하지 못한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관제탑이 사고 항공기에 착륙 직전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는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고 23일에서 27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총리 교체를 비롯한 내각 당 조직 인사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내각 총리가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되고 부총리에 군 출신인 김정관이 기용됐습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됐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한운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떠나라고 이스라엘군이 29일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반군이 로켓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에서 하마스가 재조직하는 것을 막으려고 거의 세 달간 작전을 펼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가자 북부의 베이트 한운과 자발리아 베이트 라히안의 많은 지역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면서 가자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폐쇄된 완충지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시 비상서비스는 이들 지역에 갇힌 사람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격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북부에 있는 카말 아두안 병원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몰도바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러시아 가스프롬이 28일 발표했습니다. 몰도바 총리는 이를 압박 전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스프롬은 성명에서 이번 조처가 몰도바 측이 부채 조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고 회사가 가스 공급 계약을 취소를 포함해 추가로 조처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처는 동유럽 나라들이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지나가는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가스의 흐름을 며칠 안에 중단할 예정입니다. 도린 레치아 몰도바 총리는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국제감사로 부채가 무효가 됐다면서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쓴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몰도바가 에너지 공급원을 계속 다원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가 러시아가 떨어뜨렸다고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29일 주장했습니다. 이람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러시아가 여객기 추락 원인을 숨기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측에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 28일 사과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며 알리에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2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러시아 그로즈니로 가다 항로를 변경해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12월 29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